그래서 이제 3절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앞으로 소득 2만 불뭐 이런 거 주장하면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평등 같은 거를 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만약에 말이지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어리는 아이가 비참할 정도로 어두침침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좁은 침실을 쏘게 된다 해도 침실 면적을 극대화하는 그 기준만 쓸 거냐 요걸 탁 이야기하시면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운 거는 때때로 이제 써먹어야죠. 공자님 말씀처럼. 4절 개인적 책무 문단 29 이제까지 나이 놓으면 매우 급진적인 결론을 추천한다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한 배려를 보여주려면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운을 가졌고 동일한 어떤 운을 가졌든이죠. 어떤 선택을 했던 어떤 운을 가졌든 상관없이 동일한 자원을 결론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러한 정치 질서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성급한 결론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인간 존엄의 두 번째 원리인 Principle of Personal Responsibility도 또 존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단 30. 예를 들어서 공동체의 모든 자원을 1년마다 모아서 평등하게 다시 재분배해주는 급진적으로 평등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생각해봅시다. 그래서 뭐 500만 원 벌었고 300만 원 벌었고 뭐 이런데 다 일단 모아가지고 1년마다 다시 재분배를 해준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는 어떤 선택도 누군가에게도 그 선택을 한그 사람조차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겠죠. 문단 31. 이보다 덜 급진주의적인 평등주의 프로그램은 이만큼 완전히는 아니지만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개인적 책무의 원리를 타협시킨다. 예를 들어 많은 경탄을 받아온 존 롤즈의 정의의 이론, 최소 수혜자 극대화의 원칙을 고려해보자. 그래서 좋긴이 기회만 있으면 롤즈를 조금씩 조금씩 깝니다. 이게 원래 이제 자기가 배운 사람한테 더 까는 게이 학자의 기본 의무기 때문에 이 두어킨이 법철학 같은 경우에는 하트 밑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두어킨이 하트를 엄청 까면서 그 하트와 함께 영미 법철학계의 양대 거두로 올라서게 됐죠. 존 롤즈도 까는데 이 두어킨이 존 롤즈를 오해해서 아무렇게나 까는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문단 32에 롤즈 이론은 선택과 무관한 사태로 자원을 적게 소유한 자와 선택의 결과로 그렇게 된 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가 선택과 무관한 사태로 최소 수혜자가 되었다. 선택과 유관한 사태로 최소 수혜자가 되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가만히 있었다. 누군가는 20초를 천금같이 쓰는데 누군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랬다.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돈이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했다. 자기 선택이었던 거죠. 그런데 네가 너무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생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네가 공부하고 뭐 이런 자기 일에 골몰해가지고 그런 걸 연구하고 있다. 그걸 선택했단 말이죠. 근데 넌 최소 수혜자니까 무조건 너희 소득이 극대화되는 정치 질서를 택해주겠다.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선택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롤즈의 기획 역시 개인적 선택과 개인적 운명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 책무의 원리가 요구하는 바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개인적 선택 A, 개인적 운명 B, 요 연결하는 다리가 최소 수혜자의 경우에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최소 수혜자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를 가질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무관한 최소 수혜자의 수와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최소 수혜자가 얼마나 많은가. 지금 어느 정도가 최소 수혜인가 이런 어떤 거에 의해서 자신의 선택과 무관한 거에서 자신의 소득이 아주 드라마틱리하게 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비단 최소수의자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동시에 받는 중간소득자 이런 사람들도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문단 33 롤즈는 또한 정의의 개념을 정치적으로 구성하여 comprehensive doctrine, 포괄적인 교리에 대한 확신이 그 논의의 장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3장 공부하면서 사실 뭐 비슷한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5페이지 넘어가서 도키는 그렇게 포괄적 교리들을 완전히 다 제쳐놓고 중첩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존엄과 개인적 책무에 대한, 보다 여기서 포괄적이란 말은 롤즈가 쓰는 포괄적이란 말하고 달리 보다 추상적이고 넓은 토대를 갖고 있는 윤리적 원리를 규명하고, 우리의 갈등한 정치적 원리가 보다 근본적인 윤리적 확신으로부터 보다 확고히 근거를 가지게 되는 일을 시도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원리가 중요한 게 개인적 책무의 원리인데, 요걸 갖다가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모두 공유하는, 그리고 정치 담론에서 배제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확신인데, 요걸 배제해버리고 선택과 개인적 운명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단순히 정의의 두 원칙 중에 하나인 최소수의자 극대화의 원칙을 채택해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개인적 책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떠한 평등주의적 기획 또 거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즉, 평등주의적 기획은 그 자체 내부로서 개인적 책무의 원리가 통합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어야만 정당하다. 문단 34. 따라서 인간 존엄의 두 원리를 수용하는 국가의 정치 질서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함께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문단 36, 문단 37은 읽어보시고, 집산적 사회주의 사회는 개인적 책무의 원리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 5절 여기서 이제 이 장의 핵심이 나옵니다. 사후적 평등과 사전적 평등, ex post equality and ex ante equality. 문단 38. 맨끝 문장 보면은 세입 재정 지출 등식이 아니라 과세 측면만 논하겠다. 얼마나 세금으로 어떻게 거둬야 되는가만 논하도록 하겠다. 문단 39. 개인 책무의 원리는 주된 경제 조직의 형태가 자유시장이 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지만 자신의 삶에서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 책무의 원리뿐만 아니라 평등한 배려의 원리, 평등한 본질적 중요성의 원리하고도 자유시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Sovereign Virtue, 우리나라 말로 자유주의적 평등으로 번역된 그 책에서도 논의가 됐었죠. 즉, 자기 선택으로 응당받아야 할 어떤, 응당 반영해야 할 가치의 변동이 반영되려면 시장기구가 그 적합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모자란 자원인데 자기가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되려면은 영화를 찍는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을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돼야지, 어떤 사람은 워즈워스의 시만 읽고 이렇게 한량거리도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꼭그 블록버스터 감독을 한번 해봐야 행복하면은 그두개다 무조건 다 충족시켜준다. 이런 것은 오히려 평등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그리고 또뭐 아예 자원을 갖다가 물품 세목으로 분류해가지고 수박 3덩이씩, 뭐땅몇 덩이씩, 뭐 그리고 뭐돈 얼마씩, 돈이 아니라 뭐 이렇게 물품별로 주는 것도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물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자 부여하는 가치는 달라질 것이며, 그러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자유시장이다. 그래서 개인 책무의 원리뿐만 아니라 평등한 배려 원리 또한 자유시장을 요구합니다. 문단 40. 그러나 운과 능력의 차이로 인해 시장은 불평등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운과 능력은 덜 불평등한 분배 질서를 달성하는 전적으로 다른 정치적 실세에서는 완전히 달리 선택될 수 있는 문제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운과 능력이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토지 보유세를 많이 걷는 국가와 뭐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걷지 않는 국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땅 투기를 했는데 토지 보유세를 많이 걷는 국가에서는 땅 투기해서 돈 별로 많이 운이 아무리 좋아도 별로 많이 없겠죠. 뭐 양도세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아무런 세금을 걷지 않는 국가에서는 아싸 대박이다 이러면은 완전 이제 인생 편은 정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돈까지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전적으로 다른 정치 질서에서 완전히 달리 현실화되는 것이죠. 능력도 어떻습니까? 능력도 평생 교육 기회를 부여해서 보다 고급의 어떤 직무로 나아갈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직무 훈련의 기회를 주는 그런 정치적 질서와 뭐 그냥 부모 만난 대로 살아라 이래가지고 부모가 돈이 많으면 그런 기회를 가지고 돈이 없으면 미숙년직에서 계속 머물러야 돼. 미숙년직은 돈도 적게 벌고 일도 많으니까 평생에서 쳇바퀴처럼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정치적 질서에서는 능력도 완전히 달리 선택되는 것이죠. 따라서 평등한 배려를 추구하는 공동체는 운과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시장이 불평등을 생산한다는 이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까 봤듯이 자유지상주의자들. 어떤 정치적 질서도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분배의 효과를 갖고 있고 다른 정치 질서에서는 완전히 달리 선택될 수 있다는 이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아니라 평등한 배려를 하나의 중요한 인간 존엄의 원리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커미트먼트, 수용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수결로는 안 된다. 공동체의 어떤 프로그램이 선거 국민의 다수, 그리고 그 다수에 설사 가난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 다수가 매우 인기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질서가 평등한 배려로 그들을 대우하는 것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과세를 급격하게 감축하여 복지 프로그램을 줄어드는 것이 선거 국민의 다수에게 인기를 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그래서 미혼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미숙년 실업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냥 80%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걸로는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 문제, 운과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불평등을 생산해내는 시장이 정치적 질서에서는 완전히 달리 선택될 수 있었다는 이 문제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는 건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해결책은 바로 세금을 통한 재분배로 보인다. 여기서 드워킹이 비약을 좀 하고 있는데 명백한 해결책 하지 말고 명백한 obvious 이 말을 그나마 손쉬운 혹은 정치적으로 손에 닿는 뭐 이런 말로 고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과세는 사람들이 그들이 결정을 하고 나서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보다 강제적인 경제보다는 훨씬 덜 가격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결정에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러한 결정의 가치가 가격에 반영돼서 그 사람의 삶의 기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선택을 부당하게 자신의 몫을 넘어서 제약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은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세금 체계 요세 가지 세트를 갖추지 않고 시장경제와 소유권이 자본가에게 독점되어 있지 않고 분점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소유권의 각 측면을 기능적으로 분리해서 이각 측면에 대한 행사권을 사회의 여러 집단에게 분점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의사결정을 민주화해서 심의적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세에 의한 해결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배려에 대한 해결책이 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환경 오염이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보더라. 이렇게 돼서 환경 오염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분배적 효과를 낸다. 그러면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애초에 그 환경 오염과 관련된 어떤 생산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단지 그 생산 설비를 갖춘 사람들이 온전히 무조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그러한 통합된 소유권으로 보지 않고, 그 소유권의 부분을 기능적으로 분할해서, 그 결정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참여해서 만들어낸 룰들을 지켜야 하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생산 방식이 무엇인가를 지역 공동체가 같이 논의하는 그런, 제약을 줄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소유권 구조와 의사결정 측면에 대한 변형인 것이고, 이러한, 제도들은 시장경제와, 더잘 양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백한 이 말을 손쉬운 일단 눈에 보이는 이렇게 이런 뜻으로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워킹이 이걸 빠뜨리긴 했지만 이것이 드워킹 이론의 흠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드워킹이 논의하는 어떤 사후적 평등과 사전적 평등에 대한 논점을 끌고 들어가서 우리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적인 메타포는 돈을 걷어가지고 재원을 이전한다는 그런 메타포지만 이걸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돈을 이전한다. 이렇게 중심적인 메타포는 두고 그것을 응용하면은 그 사고를 당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공동체가 자원을 투여해가지고 사고 당할 위험을 확률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응용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의 논의를 이해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문단 41. 사람들은 그들의 부와 자원이 choice 선택이 수반하는 가치와 비용에 따라 정해지고 luck 부모와 재능과 같은 유전상의 운을 포함한 운에 의해 정해지지 않을 때 평등한 기회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누가 영화 감독이 되고 누가 워즈워스의 시를 흥얼거리며 살아갈 것인가? 요거는 선택의 문제죠. 근데 누구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영화 감독 하고 싶은 건다 하고 누구는 아예 못 하고 이런 것은 재능과 부모가 누구를 뒀나 이런 운을 포함한 운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워즈워스 시를 읽지 않고 굳이 영화 감독 블록버스터 하고 싶어 가지고 좀 찌질하게 지내는 것은 자기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는 워즈워스 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 불평등한 기회 구조에 직면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근데 부모 잘 만나서 아무렇게나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아나 정말 불평등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초이스에 따라 정해지고 럭에 에서는 정해지지 않을 때 평등한 기회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상은 완벽하게 현실화될 수는 없지만 최적으로 정의로운 세금 프로그램과 정당성을 지닌 재분배적 세금 프로그램을 규명하는 이상적 기준으로서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정부는 삶의 상이한 시점에서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 수 있고 이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 그래서 어떤 운이 벌어지기 전이냐, 어떤 운이 벌어지고 나서냐. 그러니까 운에 따른 어떤 차등이 벌어지고 나서냐, 아니면 벌어지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냐, 벌어지고 나서 보상을 할 것이냐, 요 차이가, 시점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요걸 갖다 이제 경제학에서 원용한 구분이 사전적 평등과 사후적 평등을 엑스안테 엑스포스트라는 경제학 개념을 원용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단 42, 동그라미 1, 사후적 평등. 이게 사람들이 평등 이렇게 하면은 사후적 평등만 이제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운이나 재능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오직 선택에만 영향을 받는 그러한 평등입니다. 재능이 없어서 소득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지 못했다거나 병이 들어서 일할 수 없게 되었다 등등 할때 사후적 평등을 수용하는 정부는 가능한 그 사람이 이러한 장애나 사고를 당하기 이전의 지위로 복구시키려는 정책을 편다. 그래서 뭐 재능이 없어서 소득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지 못했다. 그러면 재능이 있었을 경우랑 거의 마찬가지로 복구시키려는 정책을 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일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 아니고,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은 완전히 복구시켜주겠다. 병이 드는 거는 자기 책임도 좀 있겠지만, 너무 함부로 살면 병이 들겠죠. 근데, 뭐, 유전적으로 병이 잘 드는 체질도 있고, 또, 좋지 못한 환경에 자기가 태어난 것도 자기 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복구시켜주겠다. 문단이 아니라, 동그라미, 사전적 평등. 이에 반해서 사전적 평등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운명의죠. 오타가 났습니다. 운명의 부침. 뜨고 짐. 요거 이제 부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단어를 자세히 뚫어지게 보면은 부침개가 먹고 싶어질 수도 있죠. 부침 이전에 미리 평등한 지위에 놓아두고자 한다. 여기서 in advance, 미리라는 것은 좋은 또는 나쁜 운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건이나 환경이 발생하기 이전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의 예로, 낮은 생산성을 지닌 재능이나 나쁜 운에 대비해 적절한 insurance, 보험을 살수 있는 equal opportunity, 평등한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있다. 즉,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뭐 복지가 같아야 한다든지 보유하는 자원이 같아야 한다든지 완전히 평등하게 그 운에 따라서 아무런 차이도 일어나지 않게 평평한 메꿔주는 것은 사후적 평등이고, 그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있을지도 모르는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 자신이고, 그것을 결정할 때 평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이 사전적 평등이 되는 것이죠. 문단 44. 일견 사후적 평등이 평등의 진정한 의미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지만, 문단 44. 결점을 갖고 있다. 정치적 이상으로서의 결점을 갖고 있다. 동그라미 1. 자, 결점 중에 첫째는 투자원을 완전히 조정하게 되면 경제 투자 제도 전체를 파괴하게 된다. 이거는 PPR을 위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삶의 결정 중 대부분은 투자적 결정이다. 예를 들어서 다른 커리어가 아니라 특정한 직역의 활동을 위해 교육 훈련을 받는 일의 결과는 다양한 우연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요리사 길을 걸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사실 그 인터넷 자바 프로그램에도 일가견이 있어서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열풍이 성견지명으로 보기에 오래 될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때는 바야흐로 199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자바 프로그램도 잘하는 이 사람이 요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리도 평소에 관심이 있고 재미가 있어서 일단 또 자기 적성에도 맞아. 이 자바는 하면 하겠는데, 그렇게 막 독창성도 없고 그냥 그 코드를 그냥 수정하고 개선하는 거에 그칠 뿐이다. 내가 요리를 해보겠다 해서 요리사가 돼서 또그 어려운 요리사 자격 검정 시험에도 합격을 했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어떤 자신의 어떤 독창적인 요리를 선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식당에는 취직하지 못하고, 단순 노무 작업을 하는 식당에 취직해가지고 아주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면, 근데 자기와 동일한 시간, 동일한 노력을 들였던 친구 땡치리가 요리사가 돼가지고 아주 잘 나가고 있어. 막 셰프 셰프 이러면서 TV에도 나오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함께 자바 공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벤츠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 돈 끌어쓰다 감옥에 갔지만, 다른 사람은 또 엄청 잘 돼가 유럽까지 가가지고 막 출장도 가고 돈도 잘 번단 말이야. 이런 다양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다 똑같이 해달라. 나는 왜 이모해? 나도 열심히 했는데, 일단 요리 같은 직역의 요리사인 이 땡치리와 같은 소득을 줘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 땡치리가 사실 이제 같은 요리사에도 직면했던 여러 가지 선택 자체를 무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운을 다 무화시키고, 또 같은 요리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바 프로그래머를 선택하지 않고 요리사를 선택한 것 자체도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죠. 선택인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직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안 하고 되고, 이것도 선택 자체에만 순수히 연관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다른 많은 변수에도 의존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거품이, 벤처 거품이 확 일었다가 줄어들었다, 그럼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돼버린 것인데, 그런 걸다 조정하게 되면은 결국 같은 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적어도 동일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라면 모든 직역에서 소득이 동일해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의 어떤 경제 제도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게 되고, 이것은 또한 퍼스널 리스폰시빌리티의 프린시플을 완전히 위배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저도 그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되게 못하죠. 저도 예전에 그 비주얼 베이직이랑 자바 이런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한 6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하나도 모르죠. 그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하, 사람이 재능이 있는 부분이 다 각각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이게 그 공대생한테 과외도 받고 그랬는데, 아, 그 자격증 따느라고 과외도 받고 이랬는데 아주 답답해서 그 죽더라고요, 그 과외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 왜 그걸 모르시냐고. 그리고 또 제가 또그 자바 자격증 따는 학원에도 다녔는데, 아니 이거 학원 강사 너무 빨리 설명을 하니까 이거 못 따라가겠네요. 다른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 한번 다 실행해보고 다음 코스로 넘어갔는데, 아, 저는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저 도와준다고 자기도 못 따라가고 이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안 나가게 되니까 그 다음 돈 내놓고 안 나가게 되나, 아주 참. 아, 이게 바로 그런 것이로구나. 돈 내놓고 안 나가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좀 깨달음을 많이 얻었죠. 그래서 사람이 참 자기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시민교육센터도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언어를 통해서 논리를 추구하고,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유에 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들으시겠죠. 근데 이걸 배우는데 이제 필요한 재능은, 그렇게 자바 배우는데 필요한 재능보다 훨씬 그 요구 조건이, 요구 수준이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MP3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돈 내놓고 안 듣는 그런 사태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재능이 그보다 좀 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이제 쉬우면서도 그 핵심을 잃지 않는 그런 교재들, 글들을 계속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쉬운 강의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 뭐한 5년 이내는 하겠죠. 5년 이내는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재능이 다른데, 자기 재능 다르다고 해서 그 재능 다른 걸다 없애달라. 그래서 나 아직 자바 프로그램 자격증 따지 않았는데, 나도 다녔으니까 자격증 나도 주고 나한테 그 벤처 프로그래머 자리 하나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동그라미, 공동체는 다른 일에 쓸 차원이 남는 게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장애인을 위해 장비와 개인 보조자를 공급해 주는데 얼마를 더 쓰든 장애인은 사고를 당하기 이전보다 더 나빠진 것이며, 공동체는 그들을 위해 언제나 더욱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덜 행복하다는 것은 아니죠. 장애인이 덜 행복하다는 것은 아닌데 자원의 측면에서 더 나빠진 것은 맞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제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이제 감정의 심각한 좌절과 기복이 있다가도 적응을 해서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름의 행복을 찾게 되지만 어느 누구도 오히려 행복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일부러 장애인이 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장애인도 자신이 장애를 당하기 이전의 건강한 신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즉, 얼마나 돈을 투여하든 그게 트레이드 오프가 잘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다리 두 짝을 잃는데 100억을 주겠다 이러면은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다리 두 짝이 없는 분한테 100억을 준다 해도 그 이전과 동일하게 복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복구가 안 되는 한 사후적 평등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100억, 101억, 102억, 103억 계속 투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 보조자도 있고 뭐 저기 설치도 다돼 있고 지하철에 설치 다돼 있고 이런 모든 부분에 가장 최고의 투자를 했다 해도 여전히 다리가 사지가 이제 그대로 있는 사람보다는 그 이동성 측면에서 여전히 낮을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프린시플 된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만큼이다 하는 정해진 어떤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공동체는 그들 위해 언제나 더욱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태는 공동체 내 모든 사람들, 즉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실제 우선순위, 삶의 가치에 대한 실제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못한다. 만약 그들에게 선택의 결정권을 맡겨놓았더라면 부상을 당하기 전에 최고의 보험 상품을 사느라 모든 돈을 써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평균 소득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어떤 우리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어떤 보험을 구입할 기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어떤 평균 소득자 270만 원 정도 됩니까? 그 사람이 과연 보험을 구입하는데 얼마를 쓰고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면은 뭐 260만 원 다 쓰고 있지 않죠. 자기는 10만 원 가지고 먹고 살고 보험 사는데 그렇게 쓰고 있지 않은데 그러한 어떤 그 개인적 책무의 원리에 따른 선택 가치관의 반영 이런 것이 사후적 평등의 체계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어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쓸자원이 남는 게 없게 된다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게 원리에 따라서 딱 정확하게 규정된 수준이라는 게 없게 되고 결국 뭐그 정도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만 돕자 이렇게 되면 결국 그거는 컴프로마이즈가 되는 것이 프린시플 어시스턴스가 되지 않는 것이죠. 원리에 따른 조력이 되지 않고 컴프로마이즈드 어떤 베네피셔널이 되는 것이죠. 어떤 타협된 은혜적인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문단 46 반론에서 마찬가지 반론인데 합당한 수준의 사후적 평등만을 주장할 뿐이다. 뭐 사고 희생자에 보상하느라 핵심 자원의 대부분을 써버리지 않겠지만 뭐 이런 주장이 그게 없다는 거죠. 비판을 보면은 세금 논쟁에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사후적 평등의 합리적 수준이 무엇인가에 가서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으므로 세금을 낮출 것을 원하는 목소리도 언제나 동일한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줄이면 지금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하면 줄이는 거고 지금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이러면 늘리는 거고 결국 우리가 세금 논쟁에서 어떤 평등한 배려 원칙을 받아들이는 정치 공동체라면 최소한 어떤 걷어야 되는 세금 규모 걷는 방식이 무엇인가 탄탄한 이론적 어떤 토대를 제공하려고 논의를 시작했는데 뭐이 정도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개그맨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아까 문단 42를 설명할 때도 말했지만 평등하면 사후적 평등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과 자유의 어떤 자유가 같은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같은 사상의 두 측면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충돌하는 같은 차원의 가치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막 부딪히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도킨이 늘상 지적하듯이 원리의 공동체는 이두 가지 가장 최고의 덕들이 하나의 구조 안에서 정합적으로 구현되는 그러한 이론적 구조를 발견해내야 되죠. 근데 그 이론적 구조에 사후적 평등론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들어갈 수 없는 걸 평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자유도 추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정치 경제 교과서나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보면 자유도 중요하고 평등도 중요하다. 근데 때때로 충돌하는데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다. 우리는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극단적으로 추구하지 말 것이며 조화롭게 해결을 깨야 될 것이다. 이런 의거지 같은 초등학생도 그런 소리 할수 있죠. 기업의 경제 투자도 중요한데 뭐 근로자의 복지도 중요하다. 자유롭게 경제 복지와 뭐 조화롭게 추구해야 될 것이다. 이런 걸 갖다가 뭐 논설에 쓰는 사람이 있는데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대학교를 나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한 것은 결국 컴프로마이즈드 된 어떤 대단히 arbitrary 자의적인 정책에 불과한 것이고 권리에 기반한 원리 논정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arbitrary 논정은 결국 preference 선호의 문제로 가게 되면 preference로 가게 되면 내 선호는 이런데 나와 선호와 다른 당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나와 당신에게는 블루 컬처, 레드 컬처, 건널 수 없는 벽이 있다. 너는 가난한 자를 핏빨아먹는 나쁜 새끼 이렇게 말하고, 너는 네 돈도 아닌 걸네 돈처럼 쓰려고 하는 이 도둑놈 심보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비난만 하고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면은 우리 프린시플 원리에 따른 어떤 구조를 발견해야 되는데. 유일한 길은 사전적 평등으로 가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문단 47. 우리는 온전히 정의로운 국가를 위한 최적의 세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거보다는 지금 논의의 초점은 정치적 정당성과 일관된 최소한대였던 관대성을 갖춘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입증하려고 하고 있죠. 만약에 사후적 평등보다 여기서 이제 도킨이 방편상 자기는 사전적 평등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후적 평등을 지지하는 어떤 독자들의 어떤 심정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 끼워넣은 거죠. 사후적 평등보다 덜 관대한 사정적 평등이 평등한 배려의 해석으로서 옹호 가능하다면 이를 최소한 목표에 대한 진술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쯤 하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사전적 평등인가에 대해서 보다 full explanation. 온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것은 첫째로 명백히 보다 넓은 영역에서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포함한다. 뭐 아까 제가 예로 든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보다 심각한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다면 그러한 위험을 덜 불평등하게 만드는 작업 현장 안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적 평등은 개선될 것이지만 지금 다루고 하자 하는 중요 메타포는 세금을 통해 가장 잘 교정되는 그러한 불평등, 뭐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불평등에 집중해서 미리 여러 형태의 보험을 삼으로써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의 불평등에 논의를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포를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갈로에 제가 넣은 걸 보면은 작업 안전 프로그램 실시 자체도 보험의 구입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교통사고를 줄이면서 줄이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낮춤으로써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들 이 덤택이 쓰는 비용을 공동체가 나누어 갖자는 거죠. 이 나누어 갖는 것도 보험을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불운에 의해서 비용을 덤택이 쓰는 사람의 비용을 공동체가 그 불운이 일어난 후에 어떤 돈으로 자원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은 개인 보조자나 뭐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혹은 실업된 후에 어떤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덤태기 자체를 아예 쓰지 않도록 다른 그 덤태기를 쓰게 내버려뒀으라면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훨씬 덜 비용을 쓰고서도 값싼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걸 좀 타협해서 비용을 분담하는 것 자체도 보험 구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메타포는 돈을 이전한다. 보험 구입을 통해서 사고 후 자원의 이전이라는 중심 개념을 탐구한 후 이를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장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산재 프로그램, 산재가 실제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그 노동자에게 임금 보전을 해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치료비를 주는 방안도 있겠지만은 산재 자체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산업안전관리법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조차 보험 체계의 적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6절 하고 나서 좀 쉬고 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이미지. 문단 48. 두 개의 거대한 이미지가 경제적 정의 이론을 지배해왔다. 그중 하나는 부자에서 빈자에게로 재분배를 하게 하는 성상적인 사회 계약의 연유이고, 하나가 사회 계약의 연유, 동그라미 치시고, 다른 하나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보험료를 내고 그 재원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험 공동출자의 연유다. 인슈어런스 풀이죠. 영어로 하면 풀이 이제 공동출자. 그래서 사회계약 언유, 공동출자, 보험 공동출자 언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계약의 이미지는 이론적인 정치 철학 분야에서 훨씬 더큰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 존 롤즈 뭐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문단 49. 반면 보험 언유는 계약 언유보다는 정치 철학자들에 의해서 훨씬 덜 사용되었지만 실제 정치에서는 훨씬 더큰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민주주의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정치적인 슬로건이 보험 언유를 슬로건으로 했었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이런 거라든지 사회 안전망이라는 말 자체가 보험 언유를 연상시키죠. 세이프티 넷 해가지고 이소룡 무술하다가 빌딩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안전망이 이렇게 받아주듯이 떨어지면 받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험 은유가 정치 철학에서는 인기가 없었지만 실제 사회민주주의적 실천에서는 인기가 있었다. 문단 50 동그라미 1 계약 은유는 통치권 내 모든 인민의 가상적이고 추정적인 동의에 의해서 사회 정의의 기반을 발견하려는 오래된 실패로 끝난 그러니까 오래도 되었고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참 많았다. 정치 철학자들이 뭐 로크 뭐 홉스 그 에밀 쓴 사람 누구죠? 네, 루소부터 시작해서 롤즈에 이르기까지 참 많았는데 실패로 끝났다.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했는데 이게 다른 책에서 이 사람이 다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내 책은 일단 뭐다 읽어봤겠지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디서 자세히 다뤘냐면은 그 두어킨의 Taking Right Seriously 그 권리를 아주 시리어스하게 다룬다 이런 이런 책 제목인데 권리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이 책에서 하버드 출판사에서 나온 77년도인가 72년도인가 나온 아주 오래된 책인데 두어킨 아주 젊었을 때 그때 거의 이 책이 나오자마자 그 하트의 Concept of Law 법의 개념과 쌍두를 이루는 법철학의 어떤 그것이 다 해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 책에서 몇 장이지 이게? 하여튼 그장 중에 Justice and Right라는 장이 있습니다. 그 장에서 롤즈의 사회계약 이론과 그 오리지널 포지션, 원초적 지위에 대해서 그 도덕적 의미를 철저히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론 이 책도 제가 3년 이내에는 강의를 하지 않을까. 뭐 지금 공수표 구도음을 남발하고 있는데, 3년? 4년 이내에는 제가 이 책도 아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글에 보면은, 이제 그, 오리지널 포지션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떤 정의의 두 원칙을 채택했다는 것 자체는 그두 원칙에 대한 정당화의 완결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이제 논의를 시작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정보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 정보를 안 상태의 그 사람을 구속해야 된다는 어떤 원리 자체는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심리적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intermediate conclusion, 그러니까 중간적 장치일 뿐이고, 실제 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당화는 어디에 있느냐? 공정성과 권리에 대한 어떤 초점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사회 계약해서 사람들이 동의했다. 뭐 동의했는데 실제 동의 안 했잖아. 그래서 아, 그게 동의 안 했는데 이렇게 보면 동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당화된다. 그래서 다 동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당성을 가진다. 이런 논변은 bad argument라는 거죠. 나쁜 논변. 그거 자체로부터는 어떠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끌어낸 논변이 되지 못하는. 근데 롤즈 이 사회계약론과 원초적지위에 대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윤리 논증은 goal based theory와 goal based strategy와 duty based strategy 그리고 right based strategy로 나뉘는데 발음이 안 됩니다 아주. 영어도 경상도 발음으로 하기 때문에 발음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목표 기반적 논증 전략은 공리주의 같은 것이 있고 이제 의무 기반적 논증 전략은 칸트의 의무론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롤즈의 사회계약론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동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right based strategy를 철저하게 추구해 나가는 어떤 장치라는 것이죠. 장치로서 사회계약이 사용되고 있고, 그 또한 그 장치, 그 권리 기반 전략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오리지널 포지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지널 포지션을 골 베이스드 전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 여기서 사람들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매우 위험 기피적으로 되어 가지고 대단히 보수적인 어떤 분배 곡선을 선택하게 된다. 그 보수적인 분배 곡선이 최소 수혜자 극대화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상당히 그 윤리학에 조예가 없는 문외한인 경제학자들이 쓰는 거죠. 그래서 올슨을 비롯해서 하나지 그 경제학 교과서에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롤즈 그래프 해가지고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딱 그려놨죠. Y축에 A를 놓고 B축에 B를 놔가지고 최소 수혜자 극대화 권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그게 심각한 어떤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포지션은 하나의 어떤 중간적 장치에 불과하고 그것이 독립되고 완결된 최종적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본다면 사회계약 이론도 결국 이 오래되었지만 실패된 기획, 고귀의 어떤 전통을 지금 따르는 것이 아니고 홉스나 뭐 로크나 이런 전통을 따른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새로운 기획이라는 거죠. 공정성, 어떤 규범의 올바른 형식을 탐구하는 특히 이 롤즈의 reflective equilibrium. 반성적 균형이라는 어떤 탐구 방식을 실천해 나가는 장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상적이고 추정적인 동의에 의해서 사회 정의의 기반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오래되었지만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이말 속에 자기가 이미 다 논의한 걸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동그라미 반면에 보험 은유는 이렇게나 장점이 많다 해가지고 여섯 가지나 장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금은 진실로 보험료 지불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뭐 그렇게 뭐 가상적이고 추정적인 동의하고 비교해서 세금이 보험료 지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뭐 그렇게 지나치게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실제 보험 시장이 세금의 수준과 구조의 길잡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보다 인스트럭티브, 그러니까 교훈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꼭 탈무드의 이야기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지시하는 바가 많다. 세 번째로 그것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개인적인 이해타산과 프로그램의 개인적인 이해타산과 책임성이라는 오라를 부여한다. 왜냐하면은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예상할 수 없는 위험, 오타,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은혜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성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번째 연결된 것인데 재분배적 정치 프로그램은 은총의 하사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부여받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다섯 번째, 재분배적 프로그램이 재정규율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을 공동체에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특징, 실제 보험시장의 세금 수준, 보험시장의 수준과 구조로부터 시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이낸셜 디스플레인에 따라서 운용돼. 만약에 사후적 평등에 따라서 세금을 운용한다면은 이거 뭐 끝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떤 이거 뭐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는 거야? 효율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이뭐 다리 다친 사람도 다리 다친 사람이지만 실업당한 사람도 실업당한 사람은 돈을 많이 주면은 실업 안 당한 사람보다 나아지겠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머리가 나쁜 사람은 나 아인슈타인 되고 싶은데 아인슈타인 못해서 돈 많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머리 좋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종신 교수직을 보유받은 어떤 과학 교수가 돼가지고 과학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면은 머리 좋은 행복하겠지만은 그냥 머리가 뭐 엄청 좋다 그래서 머리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 꼭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합리적으로 자신이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가 투여했을 만큼만 투여하는. 그래서 5번과 6번이 연결된 것도 공동체 전체로 봐 경제적인 합리성을 약속한다. 보험의 상이한 수준을 자유롭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죠. 보험 체계는 그들이 부중 얼마나 위험 관리가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이성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문단 51. 그러나 은유가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가상적 보험 상황, 비슷한 재력, 건강한 개인은 현실의 사회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환경, 전혀 비슷하지 않은 재력.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그런 환경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차이점이 보험의 체계의 번역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느냐. 문단 52. 보험 가입이 강제적이다. 세금은 누구나 다 내어야 한다. 두 번째, 부와 취약성 정도에 실제로 불평등하다. 그리고 이미 불운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선천적 장애의 경우. 선천적으로 머리가 너무 나쁘다. 문단 53. 머리가 나쁜 게 총체적으로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그 분야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다람쥐도 나무 오르는 재주가 있듯이 다 분야가 있다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선천적 장애 수준으로 결여된 게 몸을 움직이는 어떤 율동에 따라서 뭘 하는 건데 제가 옛날에 그 학교 대학도 다닐 때도 마임 이런 거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활동했던 다른 친구 하나는 로봇 마임이다 이래가지고 나름 독특한 그런 것도 했는데 안 되지만 저는 그것도 못했어요. 그 제가 몸치라는 걸 언제 또 알았냐면은 훈련소 가니까 제식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돌아서 갔뭐 이런 거 하고 집총 제식도 하는데 아, 몸으로 기억하는 거 도저히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제가 아직도 제가 제 훈련 번호를 기억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하도 많이 틀려서 집총 제식 하면은 131번 훈련병 또 넣냐? 이러고 또 넣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그 머리를 많이 박았던지. 그때 제가 훈련소 갔을 때만 해도 아직 훈련소에서 얼차리를 많이 줬기 때문에 요즘은 또 머리 박는 건안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아, 집총 재식하고 재식하다가 머리 많이 박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학교 어디 나왔냐 그래가지고. 아, 법대 나왔다니까. 우리나라 법 쪽에 앞날이 걱정된다고. 아,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몸치라고 해서 꼭법 쪽에 앞날까지 걱정될 정도, 이게 전환이 안 된다니까, 이게 다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바 못한다고 해서 윤리학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윤리학 잘한다고 해서 자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율동 잘하는 거는, 돈 되는 것이 좀, 분야가 좀 적죠. 적고, 이제 주로 취미생활하고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지만, 돈 되는 그 사회의 어떤 경제 구조나 정치 질서가, 돈 되는 분야가 이제 이미 운으로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이 가상적 보험 상황에는 반영되죠. 누구나 비슷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돈 버는 재능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단 54. 3. 그러나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은유는 not misreading. 오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험 은유를 체계적이고 상세히 추구하는 것은 재분배적 세금의 설득력 있는 구조를 구성하는 데 핵심이 되는 작업이다. 왜냐하면은 그 유비는 과세가 왜 시민들을 평등한 배려로 대우하는 데 본질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드러내고 그 이유로부터 논지를 전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 즉이 유비가 평등한 배려에 대한 적합한 해석은 사전적 평등일 수밖에 없고, 그 사전적 평등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보험 이미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걸 갖다 던져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차이점을 어떻게 잘 녹여내느냐, 그런 것을 7절에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7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